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정에서 행복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요, 솔직히 신혼 때보다 지금 내 배우자를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한 번만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오, 여러 분이 있는데요. 자, 손을 조금 높게 들어주시겠습니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CTV로 촬영해놨다가 부부관계 세미나 때 강사로 꼭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진심으로 손 드신 거거든요. 신혼 때보다도 지금 내 배우자를 더 뜨겁게 사랑한다.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손 드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정말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손 못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 저는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서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명히 손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드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죠. 사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연애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 한때 그 오빠를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녀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혼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게 아니라 더 식어져 가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절대 다수의 경우 결국에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랑이 식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디 이유가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결정적인 단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장, 그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만 바라보고 이 사람만 존중하며 이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 라고 답했을 때 그 마음을 오늘날까지 간직하고 있다면 남자로서 내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굳게 다짐했던 그 다짐을, 그 초심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지는 않았겠죠. 여전히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멋져 보일 것입니다. 여전히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이겠죠. 그만큼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펑펑 울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도 감격스러워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아갔습니까?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으며 30년도 넘게 더 많은 세월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덧 나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만 간신히 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반드시 맞춰야 되는 숙제를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간신히 채워내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현주소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심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24절에서 너희는 처음에 들었던 것에 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초심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 생활할 수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날로 더 커지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지겠죠. 대체 어떻게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복음 안에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즉 복음 안에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삶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복음 안에 생활하기 위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삶의 고백,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24절 그리고 2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처음에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 안에서 생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의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이 이미 그 능력을 우리 삶에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은 필요 없겠죠. 그렇죠? 이제 복음은 그냥 고의 옆에 모셔두고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더 높은, 더 수준 있는 신학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왜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우리는 참 많은 경우 복음을 기독교 신앙의 입문 과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더 높은 신학의 경지로 올라가야 된다는 착각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보다 더 높은 지식도 없고 복음보다 더 깊은 깨달음도 없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입문 과정인 것만이 아니라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본질이며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입문 과정이라는 표현도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기초라는 말도 맞죠. 그러나 입문 과정으로 끝나거나 기초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인가? 복음에서 시작되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 성숙이란 복음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복음에 더 깊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참된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복음을 생각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니까 영적인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아기가 먹는 분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기였을 때는 분유가 필요하지만 성장한다면 더 이상 분유가 필요 없죠. 그래서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은 분유와도 같아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꼭 필요하지만 이제 다 성장한다면은 복음이 필요 없어. 그래서 설교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다리 힘이 탁 풀려요. 아, 저거. 저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사랑, 그거 나 다 아는 건데 도대체 몇 번이나 저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할 거야. 아, 내가 저거 몇천 번 들은 줄 알아? 나 그건 기본기잖아. 그거 난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인데 저 이야기를 도대체 왜 또 하는 거야? 차마 대놓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고 딴 데는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복음은 분유와도 같아서 어렸을 때만 필요한 거지 장성한 어른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입문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도 적어도 수요 향수 예배 나오시는 분이라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복음은 입문 과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 내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자,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동의하시니까 묻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도 필요하죠? 왜 복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필요합니까? 라고 어느 초신자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답이 살짝 묘연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답은 알기는 알겠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입으로 논리정연하게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 복음이 구원받는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일까요? 자, 이곳은 구원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영접기도 시간에 기도 따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교여행 다녀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다녀온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 제가 답을 들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네, 제가 이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여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예라고 말만 해놓고 다시는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같이 살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살면 그건 결혼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내 아내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접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수요 향수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딱 굳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 오늘부터 정말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 뜻대로만 살 거야.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 삶에서 죄를 단호히 끊어내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본 경험이 있으시죠? 딱 한 세 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되던가요? 왜 안 돼요? 의지가 약하시군요. 아니요, 저도요 수도 없이 많이 시도해봤어요. 근데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가능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었겠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스스로 구원을 쟁취해내면 될 것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스스로 경영해보니 그 결과가 어떠하더냐 하는 겁니다. 탕자처럼 결국에는 돼지우리에 처박히게 됩니다. 또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길은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경영할 힘이 없구나. 내가 경영인이 돼버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구원은 물 건너가 버리고 나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는 없구나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의지도 심지어는 마음도 없는 것이 나 자신의 현주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뻔해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도 없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 내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주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가 없어요. 어떡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더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 곧 칭의의 단계에서는, 의롭다 칭해 주셨던 그 구원의 단계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다음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서는 내 밭갓은 내가 해야지 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이뤄나가는 거라고 잘못 생각해요. 아니요. 칭의, 즉 구원도 전적인 은혜로, 성화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합니다. 우리는 내 몸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복음 전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못 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짓말과의 전쟁에서조차 우리는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또 안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자, 복음의 그 본질 핵심,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딱 만났을 때 감동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자격 없는 추악한 죄인에게 무상으로 쏟아 부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매일 그리고 매순간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아야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진심으로 그 고백이 드려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삶의 고백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시면 그 고백부터 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자녀 교육도, 부부 관계도 아무것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흩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삶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가짜가 꼭 진짜인 척을 하거든요. 가짜이면서도 진짜인 척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미혹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강의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한일서가 기록된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 사상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까요? 영지주의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중요하기는 하나 그것 더하기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그 지식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 사도요한은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사도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고, 목사나 목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믿음의 선배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미혹하는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꾸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 더하기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더하기 무엇인가 더. 예수님 더하기 선행이 있어야 돼. 예수님 더하기 철학이 있어야 돼. 예수님 더하기 봉사가 있어야 돼. 예수님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 더하기 이만큼의 헌금은 적어도 해야 돼. 전부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도 하나님 들으실 때 가장 감동적인 고백이 이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부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생명이, 평강이, 행복이, 만족이,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 그리고 끝. 이게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더하기 무엇인가를 더 더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은 반드시 병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는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론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 전부 되신다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해요. 오직 예수의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겠죠. 근데 실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는 영지주의자들도 아닌데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더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더하기 돈, 예수님 더하기 명예, 예수님 더하기 노후 대책, 예수님 더하기 연금, 예수님 더하기 내 자녀의 명문대 합격증, 이런 게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고 비로소 참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아주 풍족하지는 않을지언정 재정적으로 좀 넉넉할 때는 별로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재정적으로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대체 뭘 하고 계신가? 우리 사업이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시나? 그리고 불행해해요.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꾸 삐뚤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별로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노래하려면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 더하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요, 별로 시험에 드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 고통스러운 투병의 시간이 길어지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멈춥니다. 더 이상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더하기 건강이 있어야 비로소 참된 행복이,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투병 생활 가운데 숨쉬는 순간순간이 고통이 되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당해보지 않고선 쉽게 섣불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고난의 순간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러니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만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 더하기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비로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더하기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작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저도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여러분도 스스로를 점검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저는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삶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고백,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28절과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에게서 난 줄로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솔직한 느낌을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도 의롭게 사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호! 너무 기쁘다. 아,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또 있나. 이런 생각하신 분 혹시 이 자리에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막 너무 즐거우시던가요?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담이 됐을 겁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네. 어떻게 그렇게 의롭게 살라는 거야. 나는 별로 그닥 거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되게 부담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생각을 해봤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별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잘못된 렌즈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의 렌즈로 읽으니까 또 행동 강령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거 해! 하지 마라! 어이구야, 큰일 났구나. 이게 항상 성경만 읽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꾸짖으시는 것 같고 죄책감만 들고 무거운 짐을 얹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을 읽을 때 부담 받아야 될 때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있어야 되고요. 도전이 있어야 되고요. 눈물 터지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원래 그러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격려를 받을 때도 있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정말 깊은 찔림과 함께 도전이 훅 치고 들어오는 순간이 더 많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부담을 받는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담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렌즈로 읽어 있어서 부담이 없는 곳에 부담을 내가 창출해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율법의 렌즈가 아닌 무슨 렌즈로? 관계의 렌즈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난 줄로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너 죄지면 안 돼. 의롭게 살아. 안 그런 칵 그냥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너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우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부터 난 줄로 안다.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또는 딸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타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do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 이거 해! 이것도 해! 너는 선한 삶을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내! 너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구원 없어! 네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 구원을 이뤄내야 돼. 그래야 낙원이 주어지는 거야. 끊임없이 do라고 외치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셨죠? do가 아니라 done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른 타 종교에서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해내야 돼 라고 외쳤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선행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고 천국 시민이 됐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닐 텐데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It is done! 이라고 외치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의롭게 살라, 선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 안 하면 너 얻어 터질 줄 알아? 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 아빠가 의로운 분이니 너는 자녀 됐으니 네 아빠를 닮아갔으면 좋겠구나. 그 뜻이에요. 왜 닮아가면 좋을까요? 닮아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의롭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강건해지거든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예비해놓으신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계속 죄악된 습관에 콕 처박혀 있으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생동감 넘치는 교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고난 중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염려에 휩싸일 거 아니에요?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나와 생동감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폭풍 가운데서도 노래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라고 우리를 위해 네가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쏙 빼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첫 번째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겐 그럴 만한 힘도 의지도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야, 엄두가 나지 않아요. 오,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냥 푹 쓰러질 것만 같은데, 게다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게 벌써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게 엄두조차가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일에 여러분을 누군가가 비행기를 태워서 아마존 정글에 뚝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정글에 빠져나와 어느 목적지까지 도착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걱정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만일에 그런 미션이 있는데 할래? 하면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니? 라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린 정글에서 죽습니다. 정글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힘도 지식도 지혜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10대 소년일 때 정글을 헤쳐나간 적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중남미 정글에서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10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섭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평온했어요. 그리고 조금도 실수 없이 제가 잘 헤쳐나갔습니다. 이유는? 김우진 목사가 워낙 똑똑하니까? 아니면 담대하니까? 아니요. 현지인 가이드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뭐 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네가 가! 하면 이제 망한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하면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따라만 가면 되는데 왜요?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주님이 전진하면 나도 전진하고, 주님이 이 방향으로 가면 나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원수도 용서하고 막 거룩한 삶을 살고 안 되겠죠. 근데 딱 이것만 결단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이거 한 걸음만 순종해보자. 내가 지금 도저히 저 사람 용서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는 한번 보내보자.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미워 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동 주시면 기도는 한번 해보자. 이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만. 내가 목자를 딱 보니까 오, 나 저렇게 희생은 못하겠어. 하지만 마침 투게더 캠페인이에요. 그럼 내가 목자로서는 못하지만 이거 하나는 헌신해보자. 내가 막 선교사로 헌신은 못하겠어요. 그래도 단기 선교는 가보자. 단기 선교도 못하겠어요. 그럼 노방전도라도 가보자. 노방전도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일상전도나 전도폭발에 가입이라도 해보자.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한 발자국씩만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나는 저거 10마일은 다 못 갈 것 같은데요 하지 말고 한 발자국만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한 발자국씩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에 고하는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우뚝 서 계십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초심 잃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미친 듯이 예수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